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니엘서로 모시겠어요. 오늘 2장 말씀을 함께 하겠는데요. 2장의 주제를 본다면 여러 종류의 쇠붙이로 만든 형상에 관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의 내 왕국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신상이 네 개의 쇠붙이로, 그러니까 뭐 금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네 나라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예언한 또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를 이제 2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2장에서는 그 형상의 꿈을 꾸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형상이 네 성분의 그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7장에서 또 네 짐승의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므로 다니엘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에 기초한 대화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었죠.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로 1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잘 될까요? 사방에는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을 선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시작을 다니엘서에서 보지만 그 결말의 징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요. 교회가 휴거될 때 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본 예언장은 모든 다른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 되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매기 목사님이 또 잘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또 충실하게 이 매기 목사님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함께 나누시면 그에 따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단지 성경의 몇 구절만을 알아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쨌건 성경의 기초를 해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좀 통합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그냥 그거에 묶여서 그냥 쩔쩔매고 또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에서도 뭐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밖에 사람들을 대하기가 곤란하죠.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정확한 의미들을 잘 알고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꿈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그것의 해석을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하게 되잖아요. 한번 보죠.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저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부렸던 느부갓네살이 이때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대한 대제국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 나라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은 실제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빠져 자기 만족에 빠져 행하지 못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바로가 범한 가장 큰 실책 가운데 하나는 나일강을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는 그곳에서 계속 남아있기만 했어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위가 사막으로 둘러싸여 뭐 그 애굽을 아무나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나일강을 지키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애굽인들은 영토 확장을 시도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몇 개의 나라들처럼 세계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지는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보잘것없는 족장으로 몇몇 부족을 통일하는 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과 수리아를 정복한 후 계속 정복 전쟁에 나서서 마침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정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헬라인들은 정할 능력이 없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신의 통치 방법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는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내 수하에서 내 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 손아귀에 있지만은 이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마치 사자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함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계속 놓을 수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대제국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잠을 그러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라의 운명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이후 약 2500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지났지요.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뭐 경제라든가 뭐 요즘에 뭐 북한 그 핵 때문에 세계 열강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막 그럽니까? 우리는 본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염려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받아들임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로 가보세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자기가 도저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뭐 귀신족과 하는 그런 이들까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비롯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들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왕의 특별한 소환 명령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내각을 소집한 거예요. 비상각기를 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박사들은 훌륭한 학식과 지식을 갖춘 자들이죠. 그들에게 많은 미신적인 요소와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날도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런 뭐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미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뭐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얼마나 흥미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고요. 3절로 가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이나도다. 아마 그랬을 때 저거 알지 못하면 저거 해석하지 못하면 크게 이거 혼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불려온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모에 벌벌벌 떨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4절에서 여는데 요거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박사, 술객, 점쟁이, 술사 다 들어왔어요. 이제 왕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해석하지 못하면 어찌하나 막 뭐 좀 벌벌 떨지 않았겠나 싶어요. 자, 4절 보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란 말은 왕에 대한 일종의 이건 뭐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아부 아니에요 이건 아부. 저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왕들의 어떤 그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놈들은 아부하지, 어떤 뭐, 죄송합니다. 어떤 놈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뭐, 누구는 마음에 들게 하지, 누구는 또 반란 일으키려고 하지, 누구는 뭐 삐뚤어져 있지, 누구는 또 그냥 아부하고 난리 법석이지. 그래서 왕들이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뭐 극존칭 쓰면서 지금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본 4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여기에서부터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또는 수리아어 이런 것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언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본장의 4절 그리고 7장 28절 이리까지 아람어 또는 수리아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람어는 궁중언어로 그 당시 뭐 외교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였고 또 공문서는 로마어가 쓰였듯이 아람어는 이방인의 언어로 세계 그 당시에 공용어였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뭐 지금도 보면 뭐 세계 공용어는 뭐 영어지만 영어가 쓰이기 전에는 프랑스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영국이 그렇게 하면서 또 영어가 나가게 되고 또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르겠어요. 중국이 또 전 세계 패권을 가지면 중국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될지 그건 잘 모를 일입니다. 어쨌건 그 당시 아람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홀을 빼앗아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던 겁니다. 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실 때까지 계속 이방인의 손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홀을 다시 되찾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홀을 취할 것인 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홀이 즉 왕권이 진정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장의 주제는 세계적인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신의 어떤 말이며 성경의 개념을 제한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그리고 34절에서 37절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 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밖에 나가서 하늘로부터 태양이 가리워지고 밤에 달이 없는 것을 본다면 내가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해와 달을 매일 낮과 밤에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한 뜻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려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요. 어떤 때는 애굽이 크고 말이죠. 어떤 때는 바벨론이, 어떤 때는 메대 파사가, 어떤 때는 헬라가, 뭐 로마가 뭐 왕성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것을 저는 믿는 목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부흥이 멈췄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혹여 한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들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2장 5절로 가보실까요? 왕이 갈대의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처벌적 선언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관대하게 호의적으로 이전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해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느부갓네살은 감정에 크게 좌우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정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술사들에게 그들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면 큰 상을 주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박사들은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깨닫고 왕에게 자기들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이 먼저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뭐 왕이니까 왕 앞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8절을 봐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구나. 너희가 시간을 더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주겠다 뭐 이런 말인가요? 9절 가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그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왕은 여기에서 바벨론의 박사들에 대한 자신의 불신을 사실상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합을 실망시켰던 것처럼 박사들도 이 왕을 실망시킨 적이 아마 예전에 있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합은 전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잘못하면 그들을 지금 처벌하고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 줄 분명히 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싶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면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이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자기의 꿈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석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왕의 꿈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해석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